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서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서로 최대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유쾌한, 기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제일 앞에 있는 이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하고 뒤에 있는 이 마스는 미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즉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제 즐겁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립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자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세계 모든 곳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또 서로에게 인사하는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즐거운 휴일입니다라는 인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안티 크리스마스가 시장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악마를 테마로 한 이 만화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착한 일,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화려한 장식의 트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캐럴송들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어둡고 기괴한 이런 악마적인 그런 분위기의 행사를 즐긴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숨겨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마스 행사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계속된 이 확산세로 인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행사와 예배가 어려웠고요. 올해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다시 온 지구촌이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크리스마스를 마치 음주와 향락과 오락을 위한 휴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밀리에 호텔이나 이 지하 장소들을 정하여서 밤새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이 크리스마스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쾌락과 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모두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낮아지심,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분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속성과 신성과 능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신성과 동일하신 본성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는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포기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그쳤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감추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높으심을 감추신 겁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으며 온 몸이 더럽혀진 문둥병자들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전 생애가 겸손을 이루신 삶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이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은 감추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추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부드러움과 정중함으로 그것을 감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실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들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의하다가 막 싸우기도 해요. 내 의견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회 하다가, 원례회 하다가 마음 상하고 재직회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죽도록 하는데 여러분, 욕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때를 보면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 이 편, 저 편, 저마다 다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음성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가 외치는 정의와 주님의 이름 속에 이 부드러움과 정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열심과 혈기는 사단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교회에 피해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상처뿐인 가슴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교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겸손함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겸손의 단계들입니다. 겸손의 단계들. 오늘 첫 번째로 이 겸손의 단계들의 첫 번째로 자신을 비워야 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과 자존심과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치가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라는 이 기자회견을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자신을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말 비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전부 다 자신들의 이익을 다 계산하고 있는 쇼에 불과한 겁니다. 특히 대선 때 이 정치가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자신을 비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우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의 단계 두 번째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본래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되신 거예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겸손이 이루어지려면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사람들과 같이 되실 수가 없었고 죄인들처럼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케 되려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한 단계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복종입니다. 겸손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복종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겸손의 최종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틸 수도 있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당신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왔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능력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능력은 순종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능력이 겸손인 것을 알고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비굴함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굴함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굴함입니다. 여러분, 이 비굴함은 노예적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바로 비굴함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굴함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부터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와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클 수 있지만 여러분, 겸손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에게도 겸손해야 되지만 낮은 자들에게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겸손한 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낮은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높여주십니까? 성경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분께 복종하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를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존경도 받고 싶어하고 사랑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가 진정으로 존경과 또 존귀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면 여러분, 겉으로는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점점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경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추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존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시편 10편 17절에서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고 나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겸손한, 오직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제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